네, 왠지 딱딱할 것만 같은 군산부 이슈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아시아경제 양락규 안보전문기자와 함께 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락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어제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이 단거리 발사체 또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 지난달 초였죠.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발사를 했는데요. 정확히 29일 만인 어제 오후에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이 최대 비행 거리가 370km였고요. 고도가 90km로 탐지가 됐습니다.
네.
이 분석을 봤을 때 기종은 초대형 방사포 아니면 북극성 3형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군은 일단은 북한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번 달 초에 그 SLBM 그걸 또 발사한 뒤에 한동안 뜸했었는데 북한이 다시 또 이렇게 발사체를 쏘아 올린 이유, 이 뭘까요?
예, 북한이 뭐 기본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요,
네.
이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네.
현재 더디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대화 상황에 맞물렸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이 지난달 초에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북미 모두 아무런 성과 없이 내지 못하고 뒤를 돌아섰는데요.
네.
이 때문에 북한은요, 이 미국의 자신들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맞대응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딴 담화를 냈습니다.
네.
이 결국 미국을 압박하려는 건데요. 이 결국 불만의 메시지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열었는데요.
네.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모친의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왔습니다. 복귀는 했지만 NSC 상임위회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게 북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주변 국가도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안보 청구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방을 보면 이제 단순히 이제 돈의 계산으로만 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이 미측이 돈을 요구를 했는데요. 방위비
네.
분담금 매년 이 협상을 통해서 매년 액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올해 협상하는 건 내년도 액수입니다.
네.
근데 충격적인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러게요.
이 올해 분담금보다 5배 이상 금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건데요. 사실 정확히 분석을 보면요, 미국은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서요, 아시아의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용까지 모두 계산법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계산만 잘 된다면요, 이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 독일, 호주머니를 압박할 수 있다, 뭐 이런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 전시작전 전환 이후에요, 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이 직접적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폭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렇죠.
이 미국이 작전을 하는 범위까지 우리나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거꾸로 계산하게 되면 이 중동과 남중국해 이 핵심 작전지에서요,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 파병을 시키려는 계산까지 깔려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뭐 트럼프의 현찰 공세 때문에
네.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측이 제시한 그 금액의 근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뭐예요 이게?
예, 일단 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요, 전략자산 정개 비용으로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70억 원 이상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 측이 제시한 근거는요, 이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출격을 시키는데요.
네.
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시킵니다. 이 지난해 한 해만 6번 이상 출격을 했다, 이걸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네.
이 전략폭격기가 한번 출격을 하려면요,
네.
13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오.
그럼 6번 출격하게 되면 7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될 수가
네.
있는데요.
그렇지.
이 때문에 350억 원이었던 전략자산 비용이요, 1170억 원으로 늘렸다는 셈법인데요.
네.
이 전략자산가들은요, 전략가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 또 서태평양 안보 비용까지 우리나라에 부담시키려고 한 비용 아니냐, 결국 이 비용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 비용에다가 또 거기서 마진을 붙인 것 같아요.
네, 플러스 알파로.
예. 마진을 붙여서 좀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일본과의 그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참 많은데 말이죠.
네, 일본과는 네. 좀 외교적인 셈법이 많이 복잡한데요.
네.
일단 지난해였죠. 이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 이 강제동원자 피해자 82명이요,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 이유는요,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 절차를 전면 거부하면서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동안 숨지게 살았던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년 전 대법원 판결로요 용기를 얻어서 82명이 새로 30건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 한국 법원이 재판 서류를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요,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그냥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재판 서류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만 6개월인데요. 이 때문에 대법 판결 전까지만 해도 서류 전달을 해주던 일본 정부가 이 판결 이후에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바꾼 거라는 거죠.
어허.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지난 주말이었죠. 이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88살 이 이춘면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참 정말 이건 어떻게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참 늘 숙제고요. 자, 또 이 중국 군용기는 최근 이제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진입해서 또 군에서 대응을 나갔다고 하던데. 자, 하지만 이번에 그 우리 측에 비행 목적을 통보했다고요?
예, 이번에는 조금 틀려요. 네. 리오드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날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카디지에 들어왔는데요. 네. 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는 통보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카디지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리오드 인근이요. 이 카디지 그리고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과 좀 약간 중첩이 됩니다. 이날 비행은 77분간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고 서로 상호 간에 비행 절차를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도 카디지고 여기도 카디지예요?
예, 맞습니다. 예,
뭐 K나 C나 좀 발음 비슷해서.
예.
자, 이 중국과도 이제 고고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놓고 또 이 외교적 마찰이 있었는데, 자, 이 국방 전략 대화가 이 한중 간에 5년 만에 재개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사드 배치 이후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한중 간의 국방 전략 대화입니다.
네.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한중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지통전화, 해군간, 공군간, 양국 간의 지통전화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MCRC라고 중앙방공통제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레이더를 볼 수 있는 구역인데요.
네.
또 중국의 북부 전구 간에 이 직통전화를 연결을 했다는 건데요. 이번 회의가 또 한번 열리게 되면요. 제2의 MCRC와 중국 동부 전구 간의 직통전화 설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또 그 우리 카디지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나라 러시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이 중국 같은 경우 통보를 해왔는데요.
네.
러시아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러시아 입장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절차대로 카디지를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이 문제가 계속 껄끄러울 수 있게 되면요.
네.
언제든지 러시아와도 군사적인 충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좀 뻔뻔해요. 예.
예.
자, 이번엔 또 우리 흥미진진한 양 기자의 코너 속의 코너죠. 예. 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가 잠수함을 잡는 부대가 있습니다.
네.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 부대인데요. 이 해상 초계기 일반 민항기와 비슷한 비행기를 타고
네.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오, 이 해상 초계기를 탔어요?
네, 탔습니다.
오, 그럼 해군하고 같이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해군 6 항공전단 포항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해상 초계기가 그 항공모함 위 활주로 팍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전투기도 나가고 해상 초계기도
네.
나가는데요.
네.
해상 초계기의 주요 임무는요.
네.
바닷속 잠수함을 잡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오, 그럼 훈련도 했습니까?
예, 훈련도 그대로 했고요.
네.
이 제가 갔을 때 이게 그 사실 P3C를 보면요.
네.
프로펠러기예요. 제트기 엔진이 아니고. 그래서 저가 항공기랑 모습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편한 항공기 아닐까라고 탔는데요.
네.
비행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네.
그런 이미지 싹 없어집니다.
어, 그래요?
이게 바로 취소거든요.
어허.
양 사이드에 전자기기가 있고요. 흑두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던
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 조작 그 뭐 판 이런 거 많고.
예.
막 게이지 막 돌아가고.
맞습니다. 이어폰 낀 장병들 쭉 앉아 있고요.
와, 야, 실감 났겠는데요, 진짜?
예.
응?
근데 이걸 막상 타다 보면요,
네.
이게 뭐 여객기랑 비슷해서 민항기처럼 뭐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제트 엔진이 아니고 프로펠러기고 이 바다 그 해상 가까이에서
네.
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거의,
이게 비행을 하게 돼서 난기류를
네.
만나면요.
네.
비행기 안에서 걷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쩔 때는 걷기가 불가능할 정도여서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니 공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이.
복도가 상하 좌우로 해서요.
네.
성인 남자가 양팔을 폈을 때 딱 두 명 정도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모든 작전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이날도 난기류를 만났는데요.
네.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사실 일단은 걷는 것보다는요 앉아있기도 불편하거든요.
어, 그렇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요. 이 독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날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독도 1.2km 정도 근접 비행만 했는데요. 네. 하지만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허.
이 선박 식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변 해역 지나가는 모든 선박 볼 수 있고요.
다 들어오죠.
예, 흑백 TV 같은 스크린에서는요. 이 적외선 탐지 장비 IR을 통해서요. 그 독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 중이라 잠수함은 감지가 안 됐겠네.
아, 이때 감지를 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네네.
이 훈련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P3C 해상 초계기 안에 가면요.
네.
1미터 길이의 원통 5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연필통에 연필 꽂아놓잖아요.
네.
이 연필처럼 똑같이 이렇게 꽂아 복도에 꽂아놓는데요.
오호.
이게 바로 수중 음파 탐지기 소노브입니다.
오.
이 해상 초계기 중간에 복도에 보면요.
네.
이 통이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통을 열고 이 소노브이
네.
음파 탐지기를 바다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오호.
중간중간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소노브이가
네.
바닷속에 들어가서요.
네.
음파 탐지를 하면서
음흠.
이 음파를 다시 P3C 해상 초계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 드럼통 같은 거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거.
예, 예. 드럼통보다 약간 얇은데요. 이 드럼통, 이 소노브이에서 나오는 소리를요. 음향 조작사가 소리를 듣고
어허.
이 물고기 때인지 잠수함인지 이 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
이날 1시간 정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네.
아, 돌아오는 길에 독도를 봤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의 땅 독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언제나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군사 전문기자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